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뉴욕교회 형제 자매님들 매우 바쁘신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약간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특권이라고 느낍니다. 첫 번째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상의 순종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가 그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세 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22장, 26장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의 회심의 체험이 강력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린 여기에 한정되기 원하는데 바울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경륜에 속한 이 이상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크게 격려한 것은, 정말 크게 격려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종하는 생명과 주님의 순종하는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거기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들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안에 있고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 그 생활이,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2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을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이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룬 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여기 노아, 다니엘, 욥이 함께 있을까? 왜 그들이 본이 되었는가?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본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부터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온 14장의 내용에서 주님께서 곧 그분을 심판을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락하여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배교가 가득했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더라도 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옷만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4장 14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도 노아와 다니엘, 욥이 그 가운데 있더라도 사실 많은 이들을 여기 사용할 수 있었겠죠.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에녹이나 에노스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하셨습니까? 우리가 개요에서 가서 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본들에 대한 말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라입서디에서 지적하는 것은 많은 경우 새로운 이들을 돌보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의 본, 교회사로부터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본이었다고 말했죠. 믿는 이들에게 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먹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새 예루살렘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을 보는 것은 교회사와 성경에서 본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본을 볼 때 그들은 적셔지고 그들은 주님께 공급을 얻고 그들은 소중히 품어지고 그들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2번에 볼 때 그 본들을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번에서 로마서 1번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에 관한 전반적이고 요약하는 관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능은 빛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말했지만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에서 이 땅의 가장 높은 직업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특별히 아침에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입, 하나님을 주입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주입받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 사역집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는 참되게 주님을 주입받아야 합니다. 매일 이것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입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빛나는 것입니다. 빛나게 됩니다. 그분을 또한 빛을 발하게 되죠.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자신을 반사함으로 그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다른 이들 안으로 그 빛을 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들이여, 모든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빛나는 별들입니다. 빛나는 별들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의 긍휼로, 은혜로 저를 이기는 자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이기는 신부의 구성 요소가 되게 하소서. A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 여기 민수기 24장 17절, 계시록 22장 16절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있는 별이십니다. 살아있는 별이시죠. 마태복음 2장 2절도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의 전달자들, 일곱 별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계시록 1장에 그들이 바로 교회의 전달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살아있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소서. B번입니다. 빛나는 별들이 이기는 이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 곧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살아있고 신선한 메시지이신 현재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제가 신사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저에게 살아있는 전달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저의 안에서 성도들에게 전달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전달자로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린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쓴 서신서를 보시면 그것은 교회에게 직접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전달자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전달자들, 서머나 교회에 있는 전달자들, 버가모에 있는 전달자들에게 각각의 서신이 전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신선하고 살아있는 현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 당신 자신을 제 안에 재생산하십시오. 복사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유일한 전달자이십니다. 제 안에 당신을 복사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오. 말라기 2장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해야 하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약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원집회 가운데 우리가 아침부흥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열어준 사역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적인 의미를 알도록 그 계획의 내적인 의미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계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율을 없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요점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관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로 말씀을 먹든지 모든 기도로 말씀을 받든지 사역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항상 계율을 읽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영안서 읽으면서 그렇게 함께 동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집회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 집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선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집회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5장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말씀, 즉각적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다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레마로 적용하는 것이고 전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전달자들이 없다면 거기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 집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신원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원은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다른 성도들 안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기는 별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배로 강화된 영으로 말씀하셨죠.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성경이 1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위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며 빛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9편 130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합당한 말씀의 사역과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시어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리는 것이 우리 존재 안에 빛을 분배하여 줍니다. 그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한 믿는 이들로서 영 안에 머물며 영을 훈련하고 주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원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이것은 첫 번째,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자 어두운 곳이며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말합니다. 놓여있다는 그 말은 온 세상이 소극적으로 놓여있는데 바로 악한 자의 속임수와 탈취 아래 소극적으로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 5장 20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여기 좋은 구절입니다. 현재를 진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람들은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악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가장 극도로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2번 밑에 있는 2번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자가 말한 말씀이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다만 정신적으로 이해하기면 문자로 된 지식이 아닌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을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나는 등불이 되시어 우리 존재 안에 비추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비번 날이 밝기 전, 곧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샛별은 믿는 이들, 즉 빛을 비추는 성경의 신원의 말씀에 주인을 기울임으로써 계시록 2장 28절은 여기 샛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에게 주님 자신이 보상이 되시죠. 바로 샛별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샛별은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비밀한 다시 오심을 이기는 이들에게 다시 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분을 샛별로서 누릴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 곧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샛별은 믿는 이들, 즉 빛을 비추는 성경의 신앙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만약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변절의 어두움을 비추실 것이다. 그분의 실제적인 나타나시기 전에 샛별이 있을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서신인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게 원치 않습니다. 아, 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 하지만 우리가 죽어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 A번입니다. 일곱 영은 일곱 별과 하나이고 일곱 별은 일곱 영과 하나이다. B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며 일곱 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저는 이런 짧은 기도를 하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저를 생생히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생생히 살아있으며 신성한 빛이신 당신 자신을 강렬하게 빛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10번입니다.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은 문자로 된 지식으로 대치될 수 없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영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 영의 사역,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D번입니다. 일곱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그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하며 또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특별한 구절이 여기엔 없지만 여러분이 적어두시길 원하는데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그대의 마음이 단일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이 빛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 안에 어떠한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는 정도까지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마음에 따르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격려하는 것은 여기 구절을 읽기를 격려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상황에서 4장 3절 각주 1번입니다. 아주 정말 빛나는 각주입니다. 그것을 말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그들의 이야기 중에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고 따라 기도하고 살고 그 경륜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오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계시하는 본들이다. 이는 시대의 이상을 따라 살고 일함으로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요. 왜 노아, 다니엘, 욥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었죠. 제가 약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며 다니엘은 아들 하나님, 욥은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본들을 함께 두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4장 있고 창세기 6장 8절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기 다니엘서 2장이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거대한 인간 형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그 꿈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마술사들, 법술사들, 요술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그가 그의 꿈이 무엇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몽을 말해주길 바란다. 근데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몽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몽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은 말했죠. 그러나 그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말해주면 내가 그에 대한 해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반자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여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현인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왕국의 현인들을 죽일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와 그의 동반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 자주 언급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다니엘이 동반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몽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인간 형상이었습니다. 인간 형상은 구성되어 있었는데 다른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순금과 이 구절들을 보시면 나옵니다. 철과 놋과 은이 있었죠. 진흙도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이 상징하는 걸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인간 형상은 인간 정부의 역사를 보여주며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순금이었죠.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아래 있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와 철로 된 그리고 진으로 된 두 다리와 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 일어난 일은 돌이, 하늘로부터 돌이 와서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돌은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이셨죠. 그들이 돌아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형상에 발을 쳐서 그 발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 전체가 산산이 부수어졌습니다. 한 번에 무너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쳤던 돌은 큰 산이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이 큰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이 큰 산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온 땅을 채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왕국은 영원히 거기에 있을 왕국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해몽한 꿈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삶은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을 계시한다. 2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로마 숫자 3번을 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3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삶은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을 계시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올 때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원칙입니다. 이 지배하는 원칙은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메시지마다 이 말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번 동일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면으로는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음식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줄 하나의 음식밖에 없다. 내 음식은 미국의 소고기다. 미국 소고기다. 내 소고기는 무엇인가? 내 소고기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나에게는 수백 개의 이 소고기를 요리할 방법이 있다. 전 정말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미국화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국 음식에는 소고기를 요리하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비프도 있고 쿵파오 비프도 있고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열어주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노아에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되 그분의 건축을 위한 갈망과 계획에 있어서와 그분의 언약인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영원한 신실하심에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영원한 신실하심에 있어서 봅니다. 여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시길 격려하는데 에스겔서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언급됐는데 거기에는 각주가 정말 굉장한 절대적으로 엄청난 각주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각주를 보시기를 격려합니다. 무지개에 관한 각주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므로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그런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린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인자로서 다시 오심을 본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과 10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며 그분의 인자로서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합니다. C번에서 욥을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욥에 관한 결정 연구를 했었습니다. 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감추인 것을 수행하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외향에 있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그 영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최근에 있던 훈련 집회 1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10장 13절을 보면 욥이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관해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욥기 10장 13절을 에베소서 3장 9절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바울의 위임입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우리가 통과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통과한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분의 신성한 분별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어떠한 보류함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을 자신을 분배하시어 제 세 부분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런 정도까지 분배하시어 저로부터 당신이 흘러나가시도록,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나가도록,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나가도록, 제가 당신을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나가시는 것에 있어서 당신 분배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제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을 봅니다. 욥 2장에서 친구들이 그에게 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친구들이 그를 보았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우는 것이었죠. 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욥과 함께 땅에 앉아 그중 아무도 7일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새 친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목양할 때 어떤 극심한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를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이 에드야 다만 앉아라 이 형제와 함께 해라 주님이 무엇을 말하라고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세 번의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의 토론과 의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 중 한 명을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활력그룹에서 제가 어떤 한 지체를 당신은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활력그룹이 아니겠죠. 욥은 또한 말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 모두는 거짓을 꾸며내는 이들이다. 너희들 모두는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활력그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활력그룹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활력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욥 32장 1절에 이르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자기와 자기 만족이 있었죠. 제가 장로 훈련 대해서 살펴볼 때 3권의 3장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만족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현 상태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얻었는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얻으셨는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은 요벳을 많은 걸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벳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추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추구 안으로 저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친구들과 이런 세 번의 큰 토론 후에 자기 스스로 보기에 의롭다는 것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지만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에 대해 듣는 것은 하나이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하나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책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계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혐오하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질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고 반사한다고 말하죠. 거울처럼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을 볼 때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상이란 단어가 있죠. 형상이란 단어는 우리를 창세기 2장으로 1장 26절로 돌이키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 1장 26절에 있는 경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심으로 매일매일 더해지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로마서 숫자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큰 단어입니다. 사람의 하락 가운데, 하락의 바닥에서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티모스 형제님, 여기 인도한 형제님이시죠. 여기에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티모시는 피로 형제님, 많은 피로 형제님이 있으시죠. 그러나 피로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A번입니다. 노아의 삶과 일은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을 계시한다. 여기에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 놀라운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참으로 누릴 때 그 누림이, 그 하나님을 누린 그것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 1번입니다. A번의 1번. 육체는 마귀의 현존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육체는 마귀의 현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현존에 직면하려면, 우리가 그 끔찍한 현존에 직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마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때에 맞는 피로로 누를 수 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서실 것이고 그 상황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마주하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 공급과 힘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의로움이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서로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로울 수 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의 완성이죠.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충만한,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 넘치는 은혜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21절로 가보면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존재 안에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자신이십니다. 그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존재 안에 은혜 보좌가 되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비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건축함으로 신성한 경륜을 수행했다. 1번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이다. 다음 문장이 정말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체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몸이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허물면 부활 안에서 그분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서 3장 9절에 따르면 또 16절, 17절에 따르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전이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계시록 21장 3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21장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할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사람, 그리고 사람의 집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말합니다. 방주의 건축은 건축 재료인 그리스도의 풍성 요소를 지닌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건축을 예표한다.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 라이프스타디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주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방주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또 한면으로는 방주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체험 안에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 안에 건축하는 그것은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건축할 때 형제님들이요.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노아가 지은 방주가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또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방주를 건축할 때 그들의 스스로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것이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 건축한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들어간 그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주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새로운 시대 안으로 구원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새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합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방주의 세 층은 우리의 체험에 따른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아래층에 의해 상징된 그 영은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고 아들은 우리를 체험에서 더 높이 아버지께로 이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계시들입니다. 4번입니다. 방주의 세 번째 층에는 하늘을 향해 난 창이 오직 하나뿐인데 그 말은 방주 안에는 거기에 하나의 창이 하늘로 뚫린 하나의 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통한 오직 하나의 계시와 하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급한 이 하나의 이상은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입니다. 새 언약의 참된 사역은 하나를 사역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경륜의 건강 가르침을 가르친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잘 먹이라고 명령하였죠. 그 왕의 음식은 정말 정말 좋은 진미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그럴 것입니다. 아마 뉴욕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스테이크하우스 음식 같은 거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코셔, 즉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율법에 맞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죠. 그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상에게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짐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여 그 내시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열흘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그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밝았죠. 그들의 모습이 안색이 건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안색이 좋았습니다. 주님이 다니엘과 동반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 주신 것이죠. 여기 계화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잘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 계속하여 언급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 동반자들의 히브리 이름이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는 물론 느부갓네살이 준 그들의 바벨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렀죠. 그것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신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히브리 이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히브리어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각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분의 동반자들은 그들을 결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 시대를 전환시킨 모든 이들은 오늘날의 나실인들로서 그들의 헌신의 광채 속에서 자신들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들이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우리의 헌신은 광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광채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 민수기의 6장을 보면 나실인의 헌신, 서원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각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예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연적인 애정으로부터 분별되어야 하고 천연적인 사람 아닌 천연적인 애정들 또한 땅에 속한 즐거움들 또한 배역 사망으로부터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고난 사람 안에 천연적인 애정에서 분별됩니까?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땅에 속한 즐거움에서 분별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유일한 분으로 누려야 합니다. 만족으로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배역에서 분별됩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머리가 되십시오. 저의 영과 혼과 마음과 몸에 심지어 제 환경 안에서도 주님이 머리가 되십시오.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최상의 방식으로 그분의 신상 분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분별되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가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의하면 우리는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아래 보시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전환시킨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 네 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사탄을 따른 시대에서 분별되어 있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가 그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극도로 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바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왕궁을 정원을 걷고 있는데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 왕궁을 보라. 놀랍지 않은가?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분의 심판을 행하셨죠.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거기서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나와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 위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로부터 공과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과를 과거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실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실수들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조들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니엘서 5장에서 그가 큰 잔치를 벌렸는데 그의 대신들 1,0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가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술로 채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잔들의 술을 채워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아주 격노하셨죠. 벨사살이 거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맞은편 벽을 보았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잘 읽어보시면 벨사살이 너무나 두려워서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누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말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죠. 그 중에 해석 하나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왕의 왕국은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습니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끝에 보면 23절의 끝이 나옵니다.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호흡과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독하였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셔 끝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5장 끝을 읽어보면 30절, 31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날 밤, 그 하룻밤에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국이, 그 땅의 유일한 제국이었던 그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날 밤에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2번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모든 기도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이죠. 또한 시편 113편에 따르면, 119편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의 법도들을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거기 각주가 놀랍습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그 각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읊조렸다는 그 단어는 크게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한 것이죠.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혼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갈망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신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다 채운 횟수가 70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진 채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연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기도를 의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6장 10절에서는 그는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감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며 항상 감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4번입니다. 다니엘은 순교의 영으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1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죠. 또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순교의 영으로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에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욥기 38장입니다. 욥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A번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욥이 고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을 더 얻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멸하심이었다. 하나님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더 얻으소서.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더 오늘 얻게 하소서. 1번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완전함과 정직함 가운데 있는 타고난 욥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속성들 안에서 새로워진 욥을 건축하시려는 것이었다. 타고난 사람 안에 있는 욥은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을 원하십니다. 욥에게 있었던 모든 좋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욥의 타고난 존재를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그분 자신으로 그분의 본성과 속성들 안에서 재건축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는 대로 욥을 이끌어 욥으로 하여금 그의 인간 생명 안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인간생활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죠. 이런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일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매일 표현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게 하고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욥기는 66권으로 된 성경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그것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세 분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이러한 원칙 안에서 살고 일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이 모든 구절들, 이 요점들을 보충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 요점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로마서 8장 2절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자동적인 원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기능이 있으신데 그분이 하나의 법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살고 일하고 존재하고 모든 것을 영에 의해 영과 함께 영 안에서 영을 통해 하게 하소서. 제 영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그것이 이 메시지였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룬 본들이었다는 메시지의 누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회복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노아, 다니엘, 욥의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그렇게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이상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이상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주 좋은 간증이 있을 것과 교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